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가지고 있는 차이점을 이렇게 한번 꼽아보라면 저는 그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단순히 어떤 선한 일을 그 권하고 또 악한 일을 하지 말라는 그 do's and don'ts의 그 교훈, 이것만을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 즉 우리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변화되고 어떻게 하면 성숙하게 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믿는 기독교는 훨씬 더 다른 종교들보다 더 풍성하고 또 풍부한 삶의 지혜를 준다. 저는 이렇게 한번 그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모를 공경하라, 또 형제를 사랑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런 이 선한 것들을, 선한 일들을 격려하고 악한 일들을 하지 말라는 교훈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도 얼마든지 그 교훈적인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줄 수 있는데, 이런 종교들이 근본적인 사람의 마음을 터치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은 저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종교들이 선한 삶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고 또 선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좋은 단계로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단순히 그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선하고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도 중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여전히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회개의 기도를 드린 것, 저도 공감하고 또 저 역시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이렇게 반성하는 시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여성 예배 성도님들은 한국에서부터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교훈적인 내용의 교육들. 왜냐하면 한국의 어떤 이 윤리 교육이 유교적인 사상을, 컨퓨션이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유교적인 사상의 바탕을 두고 이렇게 형성이 되었고 또 그렇게 이제 전통적인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육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겉에 보이는 모습들이 똑바라야 되고 또 흠이 없어야 되고 어른들 보시기에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 외형적인 모습을 바꾸는 것에 대한 교육들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했나요? 그런 교육을 받은 후에 진정으로 우리가 그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그 에이밍했던 것들, 또 원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변했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그런 그 윤리적인 그런 교훈들이 우리 삶의 모습들을 내면에서부터 변화시켰다면 우리의 가정도 달라졌었을 것이고 제 자신의, 우리들의 모습도 먼저 달라졌겠죠. 그리고 가정도 달라졌을 것이고 또 사회적인 모습도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근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뭐 가정의 모습, 또 내 자신의 모습, 또 우리 한국 그런 어떤 사회의 모습들이 그런 교육에 통해서 이렇게 별반 그런 어떤 영향력을 받고서 좋은 방향으로 달라져 가는 것 같지가 않지요. 뭐 보세요. 뭐 얼마나 그 요즘 한국이 시끄러워요. 또 학생들의 문제는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고 가정의 문제들은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나요? 사실은 그런 교훈적인 do's and don'ts의 그런 교훈적인 교육으로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끌어내기가 어렵다는 사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저희가 쭉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또 연구하다 보면 이런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바꾸는 것에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외형적인 모습을 바꾸는 것을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외형적인 모습이 바뀌는 것은 우리 안에 심성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지만 그런 외형적인 모습의 변화도 따라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함께 25절부터 32절까지의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어떤 그 프랙티컬한 우리의 삶에서 프랙티컬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실천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약간 그 do's and don'ts의 그런 이제 그 항목들을 정리해 놓은 것인데, 진정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해야 될 것을 이렇게 그 이해해야 되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의 바로 그 윗부분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해보아야 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 아마 우리 함께 같이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그 2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뭐가 되기 위해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성령을 근심시키지도 말아야 되고, 도덕질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용서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이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송합니다. 한 번만 본문 더 띄워주시겠어요? 예, 한번 보시면 그 본문이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아직 안 떴네요. 예, 거기 보게 되면 떴습니다. 22절에 보게 되면요, 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 벗어버리고, 자, 그 다음에 한가 건너뛰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를 입으라?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데 어떻게 함으로, 그 중간에 어떻게 함으로에 대한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뭐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그렇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건 뭐 샌드위치 그 벌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란 단어를 제가 한번 그 영어 성경을 쭉 찾아봤는데, 가장 그 심령이란 단어를 잘 표현한 게 그 NIV 버전이더라고요. New International Version.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The attitude of mind 이렇게 나와 있어요. Attitude of mind.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태도를 심령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심령을 바꿔야 되는데, 그 심령을 바꾼다는 것이 뭐냐면 마음의 태도를 바꾼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과연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지 무엇을 바꿀 수 있을지 우리가 이제 찾아내겠죠. 자, 그렇다면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the attitude of the mind, 그 옛사람의 마음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저는 두 가지를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노함과 분냄. 그렇죠? 자, 인정하시나요? 옛사람의 태도, 노함과 분냄. 예,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영어로는 anger라고 얘기하는데, 속된 말로 anger라는 것은 이제 잘 표현하시는 게 아니라 은연 중에 이제 쓰시는 표현 같은데, 저도 가끔 쓰는데, 예, 뚜껑이 열린다 이런 얘기 있죠. 예, 좀 그 적당하지 않은 표현일 수 있지만 그래도 예,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썼습니다. 자, anger, 뚜껑이 열리는 건데 노함과 분냄일 것입니다. 이게 옛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이 옛사람의 태도가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서, 내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아직은 우리 새 사람이 아니네요. 아, 예. 이게 솔직하신 것 동시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예,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홀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예,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앵거, 분냄과 노함을 버려버리고 마음의 태도를 바꿈으로 새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자, 분노가 일어나는 일반적인 그 두 가지의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는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했을 때.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공격의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유가 있겠지만 어찌 됐든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마음이 상하고 분노가 생겨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요. 내가 원하는 것 또는 나의 존재에 대한 리젝션이 있었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그럴 때 또 분노가 생기는 것 맞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저희 아들하고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 리젝션인데 이제 저녁 때 이제 좀 시간이 나서 저희는 가면 이제 그 스포츠를 저희 아들하고 같이 봐요. 근데 이제 항상 일어나는 해프닝이 뭐냐면 저는 테니스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테니스 채널을 항상 보려고 하고 저희 아들은 풋볼을 좋아해요. 예, 그래서 풋볼을 해요. 그래서 먼데이 나잇 같은 먼데이 나잇 풋볼 뭐 이런 게 있는데 항상 그 먼데이 저녁은 좀 쉬는 날이잖아요. 목사들한테는. 그래서 쉬면서 제가 마음을 느긋하게 이렇게 풀고 테니스를 좀 보려고 그러면 우리 아들이 항상 그 풋볼 채널로 이렇게 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야, 아빠 조금 쉬는 날이니까 아빠도 좀 보는 것 좀 그 이렇게 허락해 달라. 그럼 아들이 안 된대요. 자기네 게임을 꼭 봐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막 조금 티격태격 하다가 저희 아내가 그런 거 가지고 싸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제가 그럼 봐라. 아빠가 양보해야지 하는데 양보함과 동시에 저는 리젝션이 생기는 거예요. 아, 아들한테 리젝 당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아들이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나중에 비러니스가 돼요. 이 녀석 내가 얼마나 그렇죠? 예, 했는데 이렇게 아빠의 생각을 리젝트하느냐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뭐 이런 경우가 생겨서 예, 그 나중에는 이렇게 아들하고 이렇게 싸우는 경우도 가끔 생겨요. 그게 비러니스가 돼서 여러분들은 참 되게 유치하시죠? 이게 이 삶의 모습이더라고요. 이 목사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정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런 거 가지고 싸워요, 집에서.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비러니스가 생기는데, 이 비러니스가 생길 때 이제 또 그 일어나는 반응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첫 번째는요, 이 그 마음이 상했을 때 이것을 이그노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아, 내가 이딴 거 가지고 뭐 이렇게 또 싸워야 되나? 내가 얼마나 쿨한 사람인데 하고 그런 비러니스를 이그노어 해요. 근데 사실은 이 이그노어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그노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덮어버리는 거더라고요. 보니까요. 이그노어는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 근데 이런 경우들은요. 나중에 꼭 이게 터지는 경우가 생겨요. 예. 괜찮아. 아유, 내가 얼마나 쿨한데 그 정도쯤이야.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요. 즉시 폭발하는 경우예요. 예, 이런 경우들 있죠. 뚜껑이 열림과 동시에 힛이 들어옴과 동시에 그냥 이렇게 나가시는 경우들이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1번, 2번? 1번. 2번. 2번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네요. 예, 2번의 경우가 사실은 좀 위험해요. 일단은 터지게 되면 뭐부터 문제가 생기죠? 우리의 관계가 그냥 어그러져 버려요. 그렇죠? 예, 기분이 상하니까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예, 관계가 어그러지는 가장 증거가 뭐예요? 얘기 안 하잖아요.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뻥 터져가지고 그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면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굉장히 힘드시죠. 그리고 후회하시잖아요. 아유, 조금만 참을걸. 아, 요것만 넘겼으면 이렇게 되지 않을 건데. 왜냐하면 그것은 관계를 회복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치러야 될 대가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 이런 경우들이 한국에서는 많이 일어나요. 그걸 참지 못함으로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그 분노 장애 조절이라는 그런 병도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신문 보시면 금방 발견하게 되는데 뭐 그 심지어는 이 분노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죠. 제가 그 신문에서 본 그 케이스인데 그 어떤 그 식당인가 여관인가 거기에 호텔인가 거기에 종업원으로 일하시던 분이 사람을 죽여서 시신을 유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냥 그걸 버려버렸어요. 근데 결국은 그게 이제 잡혔는데,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냐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 자신이 일을 하는 그 장소에서 이 손님으로 왔던 이 상대방에게 너무너무 무시를 당했고, 또 이렇게 서비스를 잘 못한 것에 대해서 공격을 받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리젝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다른 말로는 갑질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을 죽였고, 그리고 이 사람의 시신을 유기해서 그 분이 풀리지 않아서 사방에 흩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인터뷰를 했는데, 얼마나 떳떳하게 얼굴을 들고 그 신문 기자들이 모인 법원에 출두하면서 신문 기자들에게 신문 기자들 앞에서 자기 신이 행한 그 행동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당할 만한 짓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 뭐 사후에 어디에서 만나든지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경우에, 그게 지옥일지 천국일지, 뭐 천국은 못 가겠죠. 그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너 그렇게 하면 또 한 번 죽어 라고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나요? 미국에서 총기 사건들 일어나잖아요. 그 총기 사건의 대부분이 뭐예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밉기 때문에 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분노 장애로 인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분노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잘 다스리고 조절해야 되는가? 재밌는 것은요, 성경에서는요, 분노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요, 2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노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해라? 그렇죠? 죄를 짓지 말고, 분은 낼 수는 있지만 죄를 짓지 말고, 그리고 그 분노를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지 말아라라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분을 낼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폭언과 폭력으로 이어져서 상대방에게 공격을 하거나 함을 주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뭐다? 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분노를 쌓아두지 말고 해결하라, 이 얘기는 그것이 곧 마음속에 쓴 뿌리가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를 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해결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분노,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저 무조건 참지도 말고 또 그저 무조건 폭발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으면서, 이 분노를 잘 다스리고 조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은 낼 수 있지만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고, 또 분은 낼 수 있지만 그것이 해가 지기 전에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해결하라, 다시 말해서 분노를 다스리고 조절하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 제가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죠. 32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2절 한번 띄워주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방법, 우리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옛사람의 마음의 태도, 그렇죠? The attitude of old self, 그것이 분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forgiveness, 용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용서하는 것. 예, 나를 공격하고 거절함으로 나를 분노케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잘 안 돼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면, 용서하기로 마음의 태도를 바꾼다면, 우리가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성경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 바로 그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사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용서를 상대방에게 구했을 때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용서했을 때, 내가 먼저 내 마음을 다스리고 태도를 바꿔서 용서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관점과 마음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용서를 해보지 않은, 용서를 하지 말아보세요.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결코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을 뿐더러 그 사람하고의 관계는 회복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는요, 그렇죠? 이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한 차원 높은 그런 삶의 어떤 그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한 차원 높은 삶의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바로 그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용서는요, 어쩌면 덮거나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는 우리가 기억할 수 없도록 내 마음과 내 기억에서 영원히 지워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내가 용서했다고 생각하는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때의 상황들이나 그 사람의 모습들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유는 그것을 완전하게 잊어버리지 않고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덮어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덮어놓은 것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흔들리면, 스톱업이 되면 다시금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의 죄악을 그렇게 덮어놓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하게 잊어버리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율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렇죠. 우리들의 죄악을, 그 불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겁니다. 정말 용서는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 마음속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용서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왜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은요,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받을 조건이 없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 뭐죠?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만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는 계속해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야지 진정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은 것을, 우리가 그 받은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화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예화를 그 성도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교부 담당이니까 항상 선교적인 예화, 선교와 관계된 예화들을 드는데 오늘도 선교와 관계된 예화입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선교사로 들어오셔서 순교하신 미국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신데 아마 어떤 내용인지는 대충 기억이 나실 겁니다. 1886년 9월 2일에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대동강변에 처음으로 그 제너럴 셔먼호라는 미국 상선을 타고 대동강의 변으로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제너럴 셔먼호가 그걸 이제 신미양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역사적으로 그 신미양요를 일으킨 사건이기도 한데 그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변에 들어오자마자 조선에서는 그 제너럴 셔먼호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뭐 불화살을 쏘고 또 이렇게 그 불대포를 쏘고 해서 그 제너럴 셔머너가 완전히 소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미국인 군사들은 다 죽게 되었고, 또 거기에 타고 있던 이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님은 간신히 그 목숨을 살려서 목숨을 피해서 그 위험을 피해서 강변으로 이렇게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강변에 뛰어내리자마자 조선의 군관들에게 잡혀서 거기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를 당하는 순간까지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누구에게 줬냐면 박춘권이라는 그 자기 자신의 목을 베려고 했던 사람에게 웃는 얼굴로 그 성경을 그 박춘권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박춘권이 나중에 그 성경을 받고 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야, 그 책을 받아와서 이 사람이 그 책을 분명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춘권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됐냐 하면요, 1899년에 세례를 받고 안주교회 영수가 되었고 그 후에는 평양교회 장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죽인 그 토마스 선교사의 성경을 받고 나서 그 성경을 통해서,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나중에 세례를 받고 또 교회 장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또한 더 재미있는 것은 그때 그 당시 최치량이라는 또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배에서 뛰어내리면서 성경을 막 던졌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성경을 하나를 받아서 살펴보니까 이게 이제 아주 종이 질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의 종이를 다 뜯어다가 그가 살고 있는 그 벽에 도배를 한 거예요. 도배를 해니까 이렇게 누워서도 성경 말씀이 보이고 돌아서도 성경 말씀이 보이고, 예. 그래서 그렇게 그 성경 말씀이 도배된 집에 사람들이 오면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고 생기게 됐고 그 교회가 나중에는 그의 집이 결국은 교회로 변했다는 것이에요. 참 그 150년 전 경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며 전해준 이 성경을 통해서 죄인이었던 조선의 백성들에게도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가 전파된 것이고, 또 그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의 메시지가 전달됨으로 말미암아서 조선이 변화되었고, 또 그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금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렇죠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그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32절 마지막 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하신 것처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진정 그리스도의 용서로 용서할 때 우리 마음의 애티튜드는 바뀔 것이고요, 그 마음에 바뀐 애티튜드를 통해서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버리고 새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참 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시면서 한번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있다면 한번 그분들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의 얼굴이 떠올릴 때 하나님, 정말 이 사람 내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은혜를 주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가르쳐드릴게요. 오늘 돌아가셔서 기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경우가 생기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내가 기도했던 사람을 만나게 되면 분명히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미용사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미용사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사랑합니다. 미용사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